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명절들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명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절들 중에서 앞에 네 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에 있는 명절이고, 나머지 3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가을에 있는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대답해 보세요. 앞에 4개의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중림이요? 예,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세 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꾸자꾸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네 개의 명절 중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유월절은 이 나머지 모든 그 일곱절기, 모든 일곱절기의 그 기초가 되는 절기로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구원의 교리를 제시하면서 하루만 지키면 되는 그러한 절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바로 유월절과 시간 차이가 없이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교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무교절이라는 것 자체가 누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또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되지 않은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지만, 또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구원 후에 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교절은 구원 이후에 성화, 즉 성장과 관련된 그러한 교리를 보여주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먼저 지키고 유월절 지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제가 술을 좀 끊으면 교회에 가지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술도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뀌면 종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열매, 첫 열매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정착한 날이기도 했고, 이것이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또 추정하기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날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절기상 초실절에 부활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열매의 절기이면서 또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유월절이 교리적으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초실절은 교리적으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두 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그 양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이제 곧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실절이라는 절기 자체의 의미가 그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이 그 곡식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므로써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곧 뒤따라온다는, 다 그게 하나님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이 있다. 부활도 그러니까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침내 열매로 맺혀지는 것, 최종적인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따로 나눠드린 그 받으셨죠 혹시? 예. 예수님의 십자가형 전후의 일주일간의 행적이라는 그 도표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시간 태양력하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은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저녁 6시부터 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가 그 날의 시작이에요. 6시경 해질 때부터가. 그렇게 봤을 때 니산월 14일 그 중간 부분이죠. 니산월 14일 유월절 이 날이 이제 이 날이 유월절이고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니산월 15일 무교절의 시작되는 이 날은 큰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 날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관련해서 사베트 안식일이 나올 때 그 안식일이 지금 목요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큰 안식일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 주에 정상적으로 있는 주기적으로 있는 토요일 안식일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이제 니산월 16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니산월 17일은 초실절이 됩니다. 이날은 이제 토요일이면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날에 역사적으로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멈춘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황상 그 중간 표의 도표의 그 중간 부분 쭉 가로지르는 중간 부분을 볼 때 도표를 보시면은 정황상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14일 수요일 밤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렇다면은 3일 낮 3일 밤 즉 72시간 후는 토요일 안식일 초실절에 그 해질 무렵이 된다. 그렇게 되면 3일 밤 3일 낮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주의 첫날은 그럼 뭐냐? 여러 사람 그 여자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날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의 그 낮 부분에 해당하는 약간 흐린 게 밤이고 그 밝은 게 낮이잖아요. 그럼 그 낮 부분에 해당하는 그날도 아직까지 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고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규례상.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주의 첫날이 되면서 날이 밝자마자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하고 이 도표를 오늘 나눠드린 이유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날과 초실절 요 날짜를 그 조금 이렇게 한눈에 보시도록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의 첫날 큰 안식일, 그 다음에 17일이 초실절이면서 무교절 중간에 지금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일까지는 계속 무교절이에요. 그 중간에 지금 초실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순절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순절은 3월 6일, 시반월 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절기 나눠드린 것의 맨 앞장에 보시면, 맨 앞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달력이 이제 나온, 거기에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건너뛰어서 3월 달에 와서 3월 6일이 되어서 이제 오순절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 봄이에요, 그냥. 그래서 봄에 이 네 개의 절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수학절이라고도 불려요. 다시 그 오순절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이 오순절은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즉 초실절로부터 7주, 77이 49, 그렇죠? 49일이 지난 날이 지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계산하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다음날, 즉 니산월 16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50일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도표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일주일 도표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초실절 17일부터 계산하면 49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 16일서부터 계산하면 그렇죠. 무교절의 큰날 안식일 다음 날인 그 16일서부터 계산하면 50일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자가 순이라는 한자가 열을 뜻하는 거예요. 열을. 그래서 50일이 지나는 그런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이 날은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한번 좀 여러분이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섞여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알고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아직까지 이런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섞여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똑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너무 다 아는 쉬운 것만 하게 될 때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고 또 너무 이제 어렵게 하면은 또 이제 아무것도 이제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더 위쪽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해가 이렇게 안 가는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좀 더 어려운 것들이 다른 말씀들을 들을 때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것이 또 꿰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거기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 이거 지금 오순절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에 지금 레위기 23장에 일곱 개의 절기가 다 나와요.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며. 유월절 나왔죠?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라. 무교절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그 뒷부분에 첫 열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5절 때 나오는 게 지금 오순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6절, 50일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에 첫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나팔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다. 속죄일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은 장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유대인의 일곱 명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지금 오순절에 관한 부분을 16절서부터 보시면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되, 아, 음식 헌물 드리는 날이네요. 여기 보니까 음식 헌물을 드린다.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아, 음식 중에서도 빵을 드리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곡식에 단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드리네요. 그렇죠? 빵을 드려요. 근데 두 개를 드려요. 두 개를.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아, 그러니까 지금 초실절도 열매와 관계 있는데 오순절도 열매와 관계가 있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펼친 거예요. 열매라는 그 단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실절도 열매와 관련이 있고 오순절도 열매와 관련이 있는데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가져왔고 오순절에는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또 보니까 누룩을 넣게 돼 있네요. 이게 좀 독특하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이고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만은 지금 누룩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물의 헌물에 지금 이게 누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면서 그 추수물로 만든 그 빵, 빵을 가져오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 랍비들의 그 유대인 통계 연감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장인 19장. 이때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이죠. 그런데 언제 도착했냐? 셋째 달에 도착했다. 네, 셋째 달. 자, 지금 유월절이 발생한 달이 첫째 달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그렇게 아예 만드셨죠. 그날이 원래 유대인에게는 7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예 그 달을 종교력으로 1월 첫째 달로 유월절을 만들어주셨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이 언제냐면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달이에요. 그렇죠? 그 달, 유월달, 그 달로부터 지금 셋째 달이 된 거예요. 3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치면은 3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3월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또 14절서부터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갔다가 셋째 날 그날의 율법을 받지는 않아요. 다시 내려와요. 24절에 보면은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셋째 달 3일,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이 앞에 달력을 보세요. 이 앞에 달력. 이 앞에 달력. 이 앞에 달력을 볼 때 그 종교력에 해당하는 셋째 달 3월, 3월에 지금 3일이면은 뭐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지금? 무슨 명절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오순절하고 가깝잖아요. 6일이 오순절인데, 3일, 셋째 달 3일, 3월 3일 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일, 모세가 실제로 율법을 받은 날은 6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들과 관련해서 중대한 일들을 다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갖냐? 이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잘 알듯이 이 오순절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시는 그 날이 지금 오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고, 갑자기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임하시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다, fully, 충만히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충만히 임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로부터 7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7주가 지나면서 오순절에 해당하는 딱 바로 그날에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이것이 그러면 구약의 그 절기와 어떤 연관이 있냐? 자,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율법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그럼 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즉 성령님에 의해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 첫 상속 언약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이제 갱신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첫 상속 언약의 그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무 날에나 하지 않으시고, 첫 상속 언약을 주셨던 바로 그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상속 언약에 맞는 그러한 그 성령님을 기초해서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그 날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오순절이 열매와 관련 있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열매. 그렇죠.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면서 그 열매를 가져온다. 근데 열매를 그냥 곡식채 가져오는 날이 아니라 그건 초실절이고,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날. 어쨌든 열매와 관련 있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들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날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기체인 그 교회가 탄생하는데, 빵도 유기체죠. 이게 빵이 무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오순절 때 뭘 드렸냐면 빵을 두 개를 드렸습니다. 두 개. 그러면서 그 빵 안에는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리적으로 의미한 바가 뭐였냐? 구약은 항상 그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성막제도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체는 지금 예수님과 교회예요. 그래서 그 흔드는 빵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빵 두 개가 뭐였겠냐 할 때,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것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 그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왜 누룩은 여기서 뭘 의미하겠냐? 누룩은. 누룩은 항상 부패한 것, 또 죄와 관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함으로써 성화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겠냐? 이것은 지금 교회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냐?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단 본질적인 그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땅땅땅 이제부터 너는 무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면서 지을 죄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어야 하는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자가 되었지만 신자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그 여전히 있게 되는 그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에 드려지는 그 빵 속에는 누룩을 넣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봄에 있는 이 네 개의 절기가 지금 우리의 구원과 또 성화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그 삶과 또 이제 성도들의 그 부활과 또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성령님, 여기까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절기는, 가을에 있는 세 개의 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되는데, 여러분이 다시 앞에 도표로 돌아와 보시면, 다시 맨 앞에 도표로 돌아와 보시면, 오순절 이후 3월서부터 다음 절기가 있는 7월까지는 몇 개월이 공백 기간이 있게 됩니까? 3월 다음에 7월이니까 4개월이죠? 4, 5, 6, 7, 그렇잖아요. 4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이 4개월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있게 되는 어떤 공백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지금 구약의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그 공백기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재림에 관계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을 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